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어떤 형식의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정보의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기 돌아봄의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것들이 만나며 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한 자입들과 같은 자의 심령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하오며 바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에서 강의를 쭉 해나가고 있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사에서를 잠깐 멈추고 오랜만에 신약 설교를 하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으면 이사에서 그냥 할걸 그랬네. 난 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왔어. 신기하게 오늘은 저기서 짧고 가벼운 설교 하지만 의미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신약 설교를 준비했더니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이 기분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와이프가 오늘 설교 되게 짧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웃더라고요. 네가 짧다고 하고 짧게 한 적이 있냐고 그랬는데 짧습니다. 의미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왔던 장면들이 나오죠. 새 오누이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명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셨죠. 근데요, 이 세 오누이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플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예 이 셋을 사랑하셨다라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던 세 오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 없이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쵸? 곧 죽을 것처럼 위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청을 넣습니다. 무슨 뜻이었겠어요?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였겠죠. 그쵸? 왜요? 예수님은 하루만 이동하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원래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딱히 누가 다른 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청을 넣어서 나사로가 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님한테 전달된 즈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다시 전달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유하던 곳에 유하시고 나서야 이쪽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우선순위를 다 제껴놓고 달려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가 사랑하던 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일단 달려가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첫째 날 장례가 났을 때 가장 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논의하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손님을 받는 거예요. 좀 덜 친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손님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분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저분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도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오누이서 셋이 살아가다가 남자가 죽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둘이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그 당시 여자는요 숫자도 안 세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큰 이 나사로가 죽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섭섭함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때 마르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 중에 아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하는 거다 선입견 있으시면 오늘은 그걸 좀 빼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되게 섭섭했어요. 이 섭섭할 때 먼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인공은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뒤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 저렇게 길게 하면 마리아는 또 얼마나 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잠깐 나왔다가 지나가요. 오늘은 마르다 얘기예요. 마르다를 봅시다. 그렇게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앉아있습니다. 마르다는 맞이하러 나갑니다. 참. 섭섭한데도 일단 맞이하러 나아가요. 자기가 상을 치르는 중이고 어찌됐건 손님이 오셨으니까 맞이로 가긴 해야겠죠. 하지만 그 맞이하러 간 것이 집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동네 어귀까지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쯤에 와서 내가 왔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진짜 어? 뒤늦게 와가지고 자, 차려요. 집으로 그냥 오면 안 되나? 거기까지 맞이하러 갔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첫마디가 뭡니까? 원망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죠. 근데 이 원망의 말을 끝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요. 끝까지 딱 마침표를 못 찍어요. 아 되게 섭섭했죠. 근데 괜찮아요. 누구에게 섭섭했다고 얘기하는데 얘랑 섭섭하다라고 딱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때 섭섭했어. 지금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사는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죠. 아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미안하다 늦었지 이런 얘기 없으니 갑자기 툭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보통 거기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죽자마자도 아니고 3일이 지났어요. 벌써 썩었어요. 안 믿으면 이렇게 반응할 거고 믿으면 아 빨리 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르다의 대사가 좀 애매합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걸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뭐래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어? 하고 마르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기독교의 절대 정답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문일답. 이건 아무데나 해서 일단 대답이잖아. 교회에서 성경 퀴즈에서 모르면 일단 예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세요? 넌 들어가고 마리아 데려오라고 그랬죠. 이 대화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마르다 지금 되게 슬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대화가 엉켰을까? 마르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르다는요, 이 상황이 생겼잖아요. 오라비가 죽은 가슴 아픈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빨리 체념하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체념하고 빨리 적응해요. 그렇잖아요. 체념하고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체념하고 적응하는 태도로 정리해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오라비는 아쉽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살아야죠. 그쵸? 우린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살려준다고 해도 아, 부활의 때에 살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걸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 제일 큰 건 안 도와주셨지만 이제까지는 안 도와주셨지만 이제라도 우리 여자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준다는 얘기는 얘한테 안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되게 슬프고 서운하다고 당당하게 얘기도 못해요. 왜? 여전히 섭섭하지만 부탁해야 되는 위치니까. 지금 내 생각엔 그건 이미 다 끝난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적응의 최선의 계획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최선의 계획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기도 어렵고 누구의 인도를 받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마르다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섭섭한 게 있어도 막 섭섭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가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받기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값스러운 존재죠. 난 절대 의리고. 열 개가 서운하지만 11번째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또 가서 조아려야 되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언제냐면요. 전 아까 그 대화가 너무 짠해요. 나사로 살려주겠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사실 이 사람 마음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방한테 맞춰서 얘기하려고 해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이 말하는 정답이 뭔지 어떻게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최상의 정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최상의 정답이 뭐야? 아, 뭐, 부활의 때를 사는 거 얘기하는 건가? 예, 부활의 때를 사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얘기를 못 하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그래도 존중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짠해요. 마르다의 문제라 부르지 맙시다. 마르다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마르다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수용하지 못해요. 난 지금 슬프잖아요. 나 지금 슬프거든. 근데 내가 슬프다는 걸 내가 수용하지 못해요. 슬픈 나에게 언제까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 없잖아.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화나 있는 나에게 화낸다고 뭐 상황이 바뀌어? 그럼 화만 내고 있어도 뭐 어떻게 할 건데? 내 감정을 수용하기보다 그 감정에 빠져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르다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 감정은 어떻게 돼요? 무시되죠. 내가 나한테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수용될 기회도 같이 빼앗기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슬퍼할 기회도 뺐고요. 타인에게 위로받을 기회도 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 되게 고립되고요. 그리고 어떤 역할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마르다 같은 사람, 우리는 자주 마르다 같아요. 현대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끔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요. 누구한테 거절당했어요. 누가 나를 떠나갔어요. 누가 나한테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관계적으로 상처받았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내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내가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노동에 비해서 초라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상처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처받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한심해요. 내가 왜 이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타인에서 관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겨요. 마르다처럼 어떤 나사로의 죽음 같은 아픔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어떤 아픔의 지점을 만납니다. 아픔의 지점을 만나면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된 게 뭐냐면 그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훈련받았어요, 우리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건 차지하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빨리 객관화하고 정의하고 냉정하게 그 문제를 핸들링해 나가는 게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학습됐어요. 저 이거 진짜 잘해요. 난 진짜 엘리트인 것 같아, 이 분야에서. 저는 최고예요. 저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잘려도요, 잘린 날 리더회의 소집해서 갑작스러운 교육자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제가 환송식까지 제 손으로 준비합니다. 예, 이렇게 피날레가 아름답게 되고 다음이랑 잘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갑자기 오래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한 내가 알바야? 4년 다니는데 이번 주까지만 나오래. 그럼 내가 거기서 갑자기 교사회를 소집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위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가 진행돼서 업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게 객관적이고 유능한 거라고 훈련받았어요. 그럼 누구 감정은 못 돌아봐요? 자기 감정은 못 돌아보죠. 자기 감정은 못 돌아봐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위로하려고 해도 어색해요. 난 지금 바쁜데 왜날 위로해? 나 지금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왜?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난 괜찮은데. 괜찮아요?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난내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타인에게도 수용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에서 보면 되게, 쟤는 장난 아니야. 끄떡 안 해.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냥 탁 냉정해 그 다음 일을 처리해 나가. 유능해. 객관적이야. 이렇게 보이죠? 약간 냉혈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약한 거죠. 왜? 그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대안으로 넘어가라고. 힘든 건 나중에 느끼자고. 그렇죠? 그 넘어갑니다. 그렇게 내가 대안으로 내 자신을 설득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도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얘기해도요, 불편하게 느껴요. 위로도 안 받지만요, 소망도 안 받습니다. 왜요? 난 이미 체념하고 적응하는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난 아파하고 회복하는 모드여야 위로도 받고 소망도 들을 거 아니에요. 아파하고 회복하는 모드일 때 위로받고 소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체념하고 적응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아픔에 대한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냉정에 거기서 대응합니다. 자기가 착착착 플랜 B를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슬퍼하지도 않고 슬프면서 위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줄 알아요? 근데 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불편해요. 부당한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듣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네 관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불편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루트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떠나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요, 아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가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상처가 있다가 거절당했어요. 이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위로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6개월, 1년 있다가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아, 저는 건강한 가정을 못 꾸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고 회복됐습니까? 체념하고 적응했습니까? 사실 이 체념하고 적응한 사람이요,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아픈 거예요. 근데 계속 아프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우리가 그런 패턴으로 대응하는 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왜? 나도 내 감정을 안 돌아보는데 내가 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세상에서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요. 단절감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우울이 찾아옵니다. 왜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많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아니,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독단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마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이분은 되게 독단적이다. 이 정도 친하면 찾아올 만도 한데 안 찾아오는 거야. 이 사람 되게 독단적이고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근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의 정서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독단적이고 무관심한 존재한테 내가 매달려야 돼. 그거 자체가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중요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무관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은 상처받았지만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체념하고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히 이 세 가지 패턴들이 있다면, 나는 되게 막 아픈 기억은 없는데 인생의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아프긴 아는데 여러분들을 변질시켜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 바꿔오진 않았냐요. 그래서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적응하고 체념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교회를 계속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답들을 나열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 때 물어보는 이야기의 질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 이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면접 봐요? 어떻게 기도해야겠냐? 내 마음을 기도하면 되죠. 내 진심을 얘기하면 되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고백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사실 감정이 되게 안 좋아요.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릎만 꿇으면, 교회만 가면,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이 억지라도 주어지면 무릎 꿇자마자 눈 감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시작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줄줄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해요. 무슨 연설문 낭독하는 것처럼,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내가 이야기를 흘려보낸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계기가 되나요? 아니죠.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그 기도가 무의미하게, 문장 자체는 화려한 문장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걸 내가 소망하고, 엄청난 문장들인데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장처럼 나열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세 가지 틀에 갇혀져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마르다의 패턴으로 시작하지 않으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맨 첫 장면, 마르다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습니까? 내가 슬픕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열정을 느낍니까? 내가 평온을 느낍니까? 내 저 내면, 내 진심, 내 첫 장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나를 설득해서 다른 데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나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봅시다. 두 가지 길을 더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요. 11장 5절이에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아니 이게 뭐? 저한테는 되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던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되게 이뻐하시고 마르다는 좀 탐탁치 않게 여기셨다고 생각했어요. 말씀 들으러 오는 마리아, 봉사로 다니는 마르다. 아 왜 쟨 저러고 다니니까 좀 탐탁치 않게. 지금 예수님이 오면 달려나오는 마리아, 예수님한테 자꾸 교리적인 얘기하는 마르다,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르다, 또 진심을 얘기하지 못하는 마르다, 마르다를 좀 탐탁치 않게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사랑하셨는데 거기 맨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마르다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부사어구를 빼면요, 예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까지 들으면서 아, 마르다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대한 마음은요, 제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 대한 마음은요, 저 오해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잘잘못이랑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를 수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처럼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수용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할 때 마르다는 거기에서부터 사실 자연스럽게 걸어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내가 화난데 어딜 나가요? 안 나가요. 마르다가 와서 널 좀 오라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가는데 어떻게 나와요? 갈 때부터 울면서 나가요. 갈 때부터. 마르다가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왜? 아, 뭐 업무가 있나 보다 해서 쓱 나갔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나갈 때는요, 엄청 울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 저가 애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가요. 일단 상주가 무덤이 가깝기 때문에 상주가 집에 있다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곡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가 애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 나가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마르다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수습을 안 해요. 마르다는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섭섭해요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왔습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위로하러 올 거면 좀 더 빨리 왔어야죠. 도대체 그 마을에서 뭐 그렇게 급한 일들이 있었길래 거기서 설교하실 걸 여기서 설교하셔도 되고 원래 순회 사역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왜 바로 옆에 무슨 한참 거래되는 갈릴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옆 동네에 계셨으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시면 들으시고도 그걸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오셨습니까? 자기 감정이 솔직해요. 자기 진심을 그냥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에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웁니다.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울어요. 하나님 저는 원망스럽고 슬픕니다. 마르다가 복잡하죠? 마르다는 간단해요. 마르다가 어렵죠? 마리아가 더 쉬워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수용해 주시길 기대해요. 수용해 주실 걸 믿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디서 무험하게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야, 정답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채점하지 않을 뿐인 거 알아요. 내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러분, 그렇잖아.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일 편하게 얘기한다는 건요, 내 진심을 다 정리해서 풀 센텐스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좀 말해도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실 그 사람이 제일 편한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진심을 얘기하지만 좀 정리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첫 번째 뭐예요? 난 쟤 때문에 진짜 짜증나. 요즘에 정말 힘들어. 살기 싫어. 뭐 이런 얘기 하는 데가 내가 그냥 쏟아내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진심도 얘기할 것 없이 그냥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고. 사실 이 세 단위의 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랑 무슨 대화 하십니까? 세 번째 대답, 내 진심이 안 들겠지만 공식적인 멘트 하세요? 다 정리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서운했지만 사실 이런 기대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면 있는 대로 쏟아내십니까? 예수, 지금 예수 앞에 마련한 자기 감정 있는 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냥 토로합니다. 왜요? 그걸 수용해 줄 걸 안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렇게 쏟아냈을 때, 그가 어떤 응대를 받습니까? 예수가 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셨죠, 그쵸?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셨어요. 얘네들이 나사로 죽었다고 막 울어. 예수님 입장에서. 좀 이따 살아날 거야. 좀 이따 살아날 거잖아. 아, 참 난감하다, 난감해. 야,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나오라고 그래. 아, 얘도 우는 거 보기 싫어. 그러세요? 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이 부정적이야? 죽은 지 3일 정도 됐다고? 왜 울어? 응? 괜찮아,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관점을 바꿔야지. 뭐, 이렇게 하세요? 난 주로 이러는데. 응?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세요. 근데요,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비통하게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에 반응해요? 얘가 우는 게 맞나 틀리나를 평가해요? 울 일인가 안 울 일인가를 얘기해요? 아니요. 얘가 우니까 나도 우는 거예요. 얘가 슬프니까 나도 슬픈 거고. 지금 이 순간 얘가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냥 수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의탁하면서 수용을 기대했을 때 첫 번째 그가 경험하는 은혜가 뭐예요? 감정적 수용의 경험이에요. 아, 나 이런 따뜻한 말도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감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이 사람한테 뭐가 발생해요? 정서적 위로가 발생하죠. 마르다는 못 받았던. 정말 짠하지 않아요? 마르다도 슬펐는데, 마르다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아, 이제는 전 괜찮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섰어도 그 위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 짠해요. 근데 마리아는 쏟아내니까 예수님도 같이 운다는 거예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웁니다. 이 정서적 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가 받는 위로가 뭐예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예요. 죽은 이후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사로를 어디 뒀니? 가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체념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가졌던 은혜입니다. 결론 갑시다.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 괜찮아? 라고 해버리십니까? 문제가 생기자마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 난 지금 슬퍼하고 싶지 않아요. 난 체념했어요. 난 적응할 거예요. 슬픔을 슬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쵸? A가 돼야 되는데 A가 안 돼서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A는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건 원래 없었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슬픔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모든 걸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슬픔을 수용해야 될 때조차 여러분들은 한동안 깊이 슬퍼하셔야 되고 그 슬픔에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그 슬픔에도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외면해 버릴 때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오히려 그 슬픔에 갇혀 버립니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슬퍼하기보다 내가 힘들어하기보다 내가 위로받을 사람들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고백하면 위로받기보다 그냥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대안을 찾으십니까? 적응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그것부터 멈추십시오. 그것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을 멈추시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해나가셔야 됩니까? 그것을 멈추시고 거기서 내 감정을 내가 깊게 느끼고 내 진심을 내가 깊게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감정을 받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상처받아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사회적으로 상처받아 난 그냥저냥 먹고 사는 것 같고 난 존재고 상처받아 난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서 이젠 더 이상 슬프진 않은데 우울한 대로 가지 마시고 슬프진 않죠.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여버리면 왜곡돼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해버리면 슬프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울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울이 슬픔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모르십니까? 지금 여우 피하자고 호랑이 만나러 가요?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관계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내가 상처 속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수용해 주신 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가 키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걸 믿는가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걸 보니까 예수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는다라고 믿던가 내가 경험하는 한 장면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믿던가 아니면 그런 장면을 내가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다고 믿던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하실 것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실 걸 믿는 사람이 내 자신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슬픔에 빠져봐야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나도 내 감정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믿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수용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용하심 속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다른 인생의 얘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슬플 때 위로해달라고 할 줄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도움과 타인의 도움과 인생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슬픔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모르고 슬플 때 온갖 쿨한 척 다 하고 시크한 척하고 객관적인 척하고 합리적인 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자기 감정 하나 자기가 느끼려고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체념하고 미리 도망가서 사실 그때는 하나도 안 슬퍼했지만 얼마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 있는 게 약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진심을 얘기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다른 정답들을 나열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고 일에 빠져서 자기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지금도 그가 진심으로 나오시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심을 느낀다면, 그 진심을 누린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설교. 같은 얘기를 10번 반복하는 설교.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갖고 돌아가십시오. 내 진심은 뭔가? 내 스타일, 내 계획, 내 이론 이런 거 말고 지금 내 진심은 뭔가? 난 내 이 진심에 서 있나? 그리고 내 진심을 수용하고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슬퍼해도 돼 이러지 말고 내 진심을 수용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용받는 그래서 주름을 남아 세임을 얻는 그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상황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상황도 우리의 삶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니? 요즘 어떠니? 내 중심은 요즘 어떠니? 오늘 설교 제목은 울어도 괜찮아요. 내 중심이 어떠면 그래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들한테는 그걸 잘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그걸 잘 안해요. 남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거기서 야 네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래요? 아니잖아요. 받아주잖아요. 힘들겠다 아프겠다 슬프겠다 받아주잖아요. 그 감정을 받아주세요. 그 감정에 빠져서 살 수는 없죠. 물론 그래요. 하지만 그거 빠지는 거 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건 별로지 않아요? 받아주시고 고백합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 내가 휩쓸려갈지 모르겠지만 주의 끈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걸어나올 것입니다. 주여 내가 도망가서 영원히 거기에 묶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걸어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진심을 물어보고 주님 앞에 아뢰이며 내 진심의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진심을 자신의 진심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능력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진심을 느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주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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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주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도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직하게 해서 내 마음 받으시는 중, 내 마음 하시는 중 그 주님 앞에 내가 평가받으려는 두려움 없이 내가 진정으로 하는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내가 사랑을 위로하시고 그럴 때 어떤 짓게 인도하셔서 여기서 마리아가 받았던 것 같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다르게 살기는 부활을 저들을 보게 하시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이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저절로 인도함 사는 나사로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저절로 도우시고 하나님 알면 다시 인사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에게 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이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답하며 그 대답에 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울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그 감정에 자연스럽게 서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렇게 아뢰일 때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를 안으시는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어가던 내 인생의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 같은 내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 인생 가운데 근본을 해결하시는 그저 적응해 내는 것이 아니라 체념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제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제가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 나갈 여기 모인 모든 신령신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